마가복음 3번 메시지. 복음의 시작과 노예 구제의 입문 첫 번째.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노예 구주로 제시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노예 구주는 그분의 신격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의 특성들을 지닙니다. 주님의 인성은 그의 미덕과 완전함 안에서 사랑스러우시며 그분의 신격은 그의 영광과 존귀함 안에서 장엄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훑어볼 때 우리는 이러한 방면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그분의 미덕과 완전함 안에서 계시되며 그분의 신격은 그의 영광과 존귀함 안에서 계시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의 주님으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우리는 놀라우신 노예 구주이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노예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과 노예 구주의 입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의 통보, 즉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노예이신 노예 구주의 봉사이며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족 계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의 인간 족보로 시작하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기원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분의 인격의 기원이 아닌 하나님의 비천한 노예이신 예수의 섬김, 곧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인격이 아닌 봉사가 두드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노예 구주의 전기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예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십니다. 중복된 칭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격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인성과 그분의 신격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분의 복음 봉사를 위한 그분의 사역과 움직임 안에서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과 거룩한 속성들에 의해 적절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기쁨의 통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구약 전체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구약 39권을 읽고 거기에 제시된 계시에 관한 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대들. 성경 교사들은 성경에는 일곱 시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곱 시대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성경을 망라합니다. 이 중 첫 번째 시대는 무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죄가 없었으며 단지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을 포함할 뿐입니다. 무죄 시대에 이어 양심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한 때부터 홍수 때까지를 망라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은 그의 양심을 따라 살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함으로 두 번째 시대의 대치로 세 번째 시대 인간 통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 통치의 제재하에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중에 각기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 정부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대 또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역하는 인류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시대는 약속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네 시대들이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즉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삽입된 시대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이 그분의 백성들을 후견 안에서 지키는 우리로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보존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율법은 밤중에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시대는 은혜 시대라 부릅니다. 은혜 시대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때에 그분은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이 일곱 시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중심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로운 우주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떤 성경 교사들은 성경에는 주로 네 시대가 있다고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죄 시대와 양심 시대와 인간 통치 시대와 약속 시대를 포함하는 이 긴 기간을 한 시대로 볼 수 있는데 율법 전 시대 혹은 율법 이전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를 다루는 두 번째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은혜 시대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그분의 재림까지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대, 즉 왕국 시대가 있는데 이는 주님의 재림에서부터 천년의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시대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네 시대, 즉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 우리는 복음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세 단어, 즉 약속과 율법과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들. 약속은 분명히 무죄, 양심, 인간 통치, 약속 시대를 망라합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까지의 구약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당신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발꿈치가 상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이신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복음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의 성취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여자의 씨이신 이분이 마가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노예 구주이십니다. 역시 씨에 관한 다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으로 축복하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의 씨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씨는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즉 선택받은 혈통으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했으며 그로써 우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주는 한 가지 뱀에 의해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뱀의 노선 혹은 뱀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처음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에서였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와서 이때에 옛뱀이라 불리우는 이 뱀은 큰 용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 뱀, 마귀, 사탄은 결박되어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년 후에 그는 풀려나 다시 한번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그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씨는 이 뱀을 처리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 전파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씨가 뱀을 멸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거의 지적하지 않습니다. 뱀을 멸하는 여자의 씨이신 주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든 노뱀은 옛뱀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이 뱀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씨이신 주님은 인류를 물어 독을 주입시켰던 독 있는 뱀을 멸하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뱀이 우리에게 독을 주입했기 때문에 뱀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씨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 뱀을 멸하기 위해 혈과 육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자의 씨가 뱀을 멸하기 위해 있는 반면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끌어오기 위해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뱀을 끝내며 아브라함의 씨는 3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민족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축복은 그 영입니다. 이 영은 무엇입니까?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받을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받게 되며 우리의 축복으로 그분을 갖게 됩니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과 동등하며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완전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큰 두 약속, 즉 뱀을 멸하기 위한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과 그 영, 즉 우리의 축복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의 완성인 그 영의 축복을 이끌어오기 위한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율법과 예언들, 이 약속들을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후견인 안에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우리 안에서 보호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약속 후에 율법의 후견이 있으며 이 후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을 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경고케 하는 예언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른 예언들 역시 약속 시대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와 율법의 제거.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으며 계속하여 그분은 약속들을 경고케 하는 예언들을 말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약속된 분, 곧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입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창시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어떤 사람을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인도해드리는 의미에서 입문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특별한 용법에서 입문은 취임과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선거 후에 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로 구별됩니다. 후에 취임식 날 그는 그의 대통령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취임은 그의 대통령직으로의 입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사역에 입문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뱀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삼일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우리의 노예 구주가 되기 위해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그의 사역에 입문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 때에 제사장 직분으로 입문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도 또한 30세 때에 그분의 사역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신 주 예수는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로 출생하셨으며 후에는 그분의 사역에 입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지금 우리는 복음이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며 또한 율법의 후견의 제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일한 씨, 곧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율법의 후견을 취소하고 무효화하고 제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속들과 율법과 예언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모든 보배로운 약속들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들의 성취이신 그분은 또한 약속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 주어진 예언들의 성취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에 의해 율법의 후견이 되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씨는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시며 율법의 제거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요 율법의 취소이십니다. 율법은 제거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의 후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양우리, 즉 밤에 양을 지키는 곳에 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 양들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약속들과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의 후견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속박이며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약속들과 예언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여자의 신은 뱀을 멸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신은 3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율법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속이나 율법이나 예언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장막 셋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발생했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는 하늘에 대한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계속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유일한 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시며 또한 율법의 제거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구약 전체의 완전한 대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통보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며 또한 율법의 제거임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1장과 그의 서신서에서 야고보가 믿는 이들을 율법으로 이끌려는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다른 한편 그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아래 옛 우리 안에 여전히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거하신 바로 그것이 야고보에 의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율법과 약속과 예언의 시대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와 아울러 율법의 제거를 갖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단지 피상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있는 용어를 알지라도 이 용어들의 풍성한 깊이를 만지지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피상적으로 이 용어를 이해하는 대신에 우리는 복음이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며 또한 율법의 제거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약속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여자의 씨이시며 아브라함의 씨이신 주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예 구주이시며 사실상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표의 성취. 복음은 또한 다른 어떤 것, 즉 구약에 있는 예표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 우리는 약속과 예언과 예표들의 성취를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씨에 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히시는 주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예표를 갖습니다. 아벨의 희생, 즉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은 또 다른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대신에 드린 양도 또한 예표입니다. 구약에 있는 다른 예표들은 유월절 양, 광야의 만나, 강이 흐르는 깨어진 반석, 장막 등입니다. 더욱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도 또한 예표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예표들의 성취입니다. 주 예수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예표에 대한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것은 그리스도가 장막의 성취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일 뿐 아니라 또한 예표들의 성취입니다. 더욱이 복음은 또한 율법의 제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입니다.